예, 성경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읽겠습니다. 예, 마가복음 5장 21절 말씀부터 43절 말씀까지 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 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되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열두 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43절까지 읽었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 저녁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 전하려고 하니까 좀 떨리네요. 저는 이제 1980년도에 8월 1일 날 이런 여름 수양회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수양회 참석해서 저 뒤쪽에 한쪽에 앉아서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써 횟수로만 해도 만으로 35년이나 지났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예, 저희 아버지는 그 당시 이제 제가 구원받을 당시에 이제 전주 시청에서 감사실장 로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셨고 저희 어머니도 이제 그 공무원이죠. 간호공무원 이제 그 보건소에서 간호사로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예, 나름대로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안은 할머니 쪽부터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장로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예, 그렇게 열심히 다녔고 저희 아버지는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다가 저희 어머니를 만나고 이제 교회를 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이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어머니가 하도 극성맞게 교회를 다니니까 이제 그냥 교회를 따라 나가 주는 거죠. 하지만 제가 봐도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없고 늘 비판적이고 늘 이제 삐딱하고 이제 그런 어떤 분이셨습니다. 이제 12월 달에 늘 보면은 그 연말에 그 목사님이 종이 한 장씩을 다 나눠주면서 거기에 1년 동안 지은 죄를 다 써라. 그래가지고 이제 다 씁니다. 쓰면은 목사님이 이제 그 앞줄서부터 그 당시에는 이게 난로를 뗐단 말입니다. 갈탄 난로. 그 갈탄 난로 뚜껑을 여시고 목사님씩 여시고 한 사람씩 여기에다가 이제 그 종이를 집어 넣어라. 죄 목록 종이를. 그래가지고 이제 다 집어 넣었단 말입니다. 그 목사님이 여러분 이제 1년 동안 지은 죄 다 씻어졌으니까 앞으로 주님 믿고 열심히 잘 살으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집에 오셔가지고 이제 야 그거 참 이해가 안 간다. 그 난로에다가 죄를 태울 것 같으면은 뭐하러 교회 열심히 나갈 필요가 있나? 집에 그냥 난로 하나씩 두고 매일 거기다 써가지고 그 태우면 안 되나? 뭐 교회 난로 하고 집안 난로 하고 뭐 차이가 있나?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어머니는 이제 늘 그게 못마땅하셔가지고 그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말이 많냐고 그러면서 이제 늘 티격태격 이렇게 그런 우리 아버지가 어느 날 이제 집사가 됐더라고요. 교회에서 집사. 그래서 이제 서리 집사 서리 맞은 집사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집사도 되고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잘 없으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교회 열심히 다니셨죠. 그리고 이제 할머니도 권사님이셨고 또 이제 뭐 저희 할아버지도 장로님이셨고 그 외에 다 집사 거의 다 제가 보는 사람들은 다 집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세상 사람들은 다 집사인 줄 알았어요. 거의 다 집사니까.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그 하늘나라에 꼭 가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천국에 내가 언젠가 하늘나라 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때 하나님이 나도 모르겠다 난 너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제 능력 있는 목사님들 그 소문난 목사님들을 자꾸 모셔가지고 집에서 이제 안수기도도 받고 우리 자식들 잘 되라고 이제 안수도 늘 해주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저희 집에 79년도 1979년도인데 길을 가다가 저희 어머니 그 간호학교 후배를 만났단 말입니다. 이제 저희 막내이모하고 친구인데 이분은 독일에서 그 간호사로 가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구원받은 그 네덜란드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나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분이 한국말을 잘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독일에서 간호사 생활을 하다가 구원을 받고 한국에 돌아오려고 하니까 보니 그 당시에 교회는 많지만 이분도 그분도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자기가 구원을 받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장로교에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도 이런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79년도에 그 전에 이제 77년도쯤 한국에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한국에 가면 어떤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할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분 이제 그 친척분들 중에는 장로교회 또 침례교회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근데도 이제 본인이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 한국에 돌아가면 갈 교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네덜란드 선교사님에게 물어봤대요. 내가 한국에 가면은 어떤 교회 나갔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내가 박옥수 목사님이라는 분을 잘 아는데 그분은 확실히 구원받으셔서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분에게로 가봐라. 이렇게 인도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돌아와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전주에 살았는데 전주에 이렇게 살다가 이 자기 남동생 세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남동생 세 명을 다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여름 수양회에 참석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남동생 세 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전주에 이렇게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분들은 미국으로 다 이민을 가게 됐었어요. 미국에 이제 이민 신청을 해놓고 이민 비자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가 먼저 짐을 다, 비자가 먼저 나와가지고 짐을 다 싸가지고 미국으로 다 가버리셨어요. 가버리시고 이제 딸 하나, 아들 세 명은 너희들은 젊으니까 1년 정도 후에 비자가 나오는데 그냥 친구들 집에 대충 살다가 들어오너라, 미국에 비자 나오면 들어오너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 나이들이 그 딸 되시는 분은 그때 한 28, 29 됐고 그 밑에 뭐 27, 25, 22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다 장정들인데 아무리 친구가 좋지만 1년 동안 그렇게 뭐 대충 살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없이 살려고 하니까 한계가 온 거죠. 그러다가 그 이제 자매님이 길에서 저희 어머니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언니 내가 내년쯤에 미국에 이민을 다 갈 것 같은데 한 1년간 살 데가 없어. 언니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당시에 천국에 가고 싶어가지고 막 어떻게 하든지 좀 믿음을 가져오고 싶은데 잘 안 됐단 말입니다. 제가 이제 그 당시 저희 어머니가 이 한월산 기도원이라고 경기도에 있는 그 어떤 그 여러분 아마 나이 드신 분 아실 거예요. 거기 이제 가서 가면은 개도 방언을 받는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거기 갔는데 그 방언이 그렇게 안 되더랍니다. 방언을 이제 그 받아보려고 이제 하는데 할렐루야를 계속 하라 그러더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계속 3일간. 마치 이제 그 옛날에 경운기 이렇게 시동 걸 때 막 돌리다 보면 탁 하고 이렇게 그 시동 걸릴 때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루에다가 이제 악센트를 줘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시동이 탁 걸린다는 거죠. 그걸 방언이 된대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안 되더랍니다. 대부분 다 되는데. 그때 이제 지방에서 버스 한 차로 갔는데 대부분 다 방언이 된 저희 어머니만 안 됐다는 거죠. 그랬더니 나중에 과외를 하더래, 과외. 나중에 따로 이렇게 안 되는 사람 나오라 그래가지고 할렐루야가 안 되니까 할렐루야를 거꾸로 하라 그러더래. 야루렐 할. 야루렐 할. 아, 여러분 웃지만은 그 당시 그 안 된 분들이 심각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도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방언을 못 받고 왔단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그런 와중에 길에서 이제 그분을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려운 얘기 하니까, 야, 그래, 내가, 이 어려움 속에 빠진 사람을 외면하면은 주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 집에 와서 미국 갈 때까지 살라고 한 겁니다.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데 웬 장정 셋이서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같이 살게 됐단 말입니다. 희한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우리하고 같이 같은 방에서 같이 살았어요.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막 이제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 자매님이 저희 어머니한테 언니 내가 잘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여기 한번 초청해서 말씀을 들어보면 어떻겠느냐. 아 좋다. 어디 계시는데? 아, 대구 계신다. 그래서 한번 초청하자. 그래서 이제 1980년도 3월 달에 이제 목사님께서 저희 전주에 오셨단 말입니다. 처음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이모 또 저희 할머니 저희 아버지 다 모아놓고 우리 집에서 집회를 하셨어요. 이틀간.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이모하고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1980년도 3월 달에 이제 우리 가정에 이 복음이 왔습니다. 우리는 그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 복음이 얼마나 큰 것인 줄 잘 몰랐어요. 그냥 아 구원받았구나, 죄사함을 받았구나, 이제 우리가 죄가 씻어졌구나, 단순히 이 정도 생각했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저희 아버지하고 이제 저희들은 그때 구원을 못 받고 있다가 1980년도 7월 말에 이제 대구 청천다락원이라는 곳에서 이런 수양회를 했단 말입니다. 여름에. 그때 우리 이제 식구들이 다 참석을 또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말씀 들으면서 우리 모든 식구들이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죄에서 벗어났어요. 죄에서 해방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금년 3월 3일 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제 복음 안에 이렇게 사시다가 교회에서 또 복음 섬기시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작년 10월부터 이제 좀 쓰러지셔가지고 뇌졸중으로 이제 그 쓰러지셔가지고 의식이 없이 병원에 계셨어요. 제가 이제 좀 아쉽더라고요. 아버지가 이렇게 좀 유언도 하시고 그렇게 좀 더 사시다가 돌아가셨으면 안 좋았겠나.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주님 품에 가셨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그걸 돌이켜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저희 그 아버지가 작년 10월 달에 이제 쓰러지셔가지고 한 12월쯤 됐는데 의식이 전혀 없으셨거든요. 근데 우리 막내가 왔단 말입니다. 우리 막내가 이제 지금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선교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 막내도 이제 복음 전도하는데 한계가 와가지고 힘들어하고 한국에 왔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의식이 좀 있으셨을 때 막내를 찾는 겁니다. 사명계 중에 막내를 제일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내가 와가지고 아버지를 모시고 의식은 없으시지만 아버지를 휠체어 태워가지고 이렇게 바깥으로 나갔다 오네. 비가 오는 이렇게 날씨였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공중을 이렇게 딱 쳐다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아버지가 막내도 못 알아보고 그 사랑하는 막내 아들이 왔는데도 보고 싶은 막내 아들이 왔는데도 막내 아들조차도 못 알아보시던 모시는 우리 아버지가 비가 오는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그러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 박옥수 목사님 은혜의 복음 이 말을 계속 되뇌이시더라는 거지. 하나님의 종 박옥수 목사님 은혜의 복음. 그러면서 이제 동생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지금 뇌혈관이 무너져가지고 아들조차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종과 이 복음을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속에 아 저는 아버지가 유언을 못하시고 돌아가셨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우리 가정에 저렇게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시는구나. 저거는 우리 아버지 머릿속에 담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영혼에 담긴 이야기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종과 또 하나님의 복음, 은혜의 복음 우리의 영혼을 죄에서 구원한 이 은혜의 복음, 이것을 세우면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자손들에게 간절히 당부하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저게 우리 아버지의 유언이시구나. 이런 마음이 이제 제 마음과 제 막내 동생의 마음에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큰 복을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이런 행복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번 여름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월드캠프를 했는데 그 월드캠프를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 여러분도 알다시피 개막식 날 서울에서 또 뭐 천안에서 수원에서 천안에서 다 그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 부산까지 갔잖아요. 처음에는 새마을호 열차라 그랬는데 어떻게 이제 가다 보니까 무궁화호가 되더라고요.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자, 근데 이제 어쨌든 하여튼 막 그런 일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한박교회도 그냥 보통 같았으면은 한 100명 정도 갔을 거예요. 버스로 그냥 가고 자기 차로 가라 그러면은 버스 한 대 자기 차 해가지고 100명 정도 갔을 텐데 이번에 이제 기차를 타고 가라 간다고 하니까 형제 자매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뭐라 하냐면은 버스 여행은 옆에 한 사람하고 하는 여행이지만 기차 여행은 적어도 100여 명과 함께 하는 여행이니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여행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들 이렇게 그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래 우리 이제 서울에서 또 대전 이북에서 한 3천여 명 형제 자매들이 내려갔잖아요. 근데 그날 그 날씨가 비가 온다고 그랬는데 다들 이제 막 그 비가 오냐 안 오냐 막 말이 많은 거예요. 바닷가에 비가 오냐 안 오냐. 우리 이제 장로님 한 분이 결론을 딱 내려주더라고요. 대체 비가 오냐 안 오냐 우산을 가져가야 되느냐 마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믿음을 가지고 우산 가지고 가자 그러더라고요. 참 희한한 믿음이더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우산 가지고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다들 이제 하여튼 기쁘게 갔어요. 갔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6시쯤 딱 됐는데 하늘이 맑아지는 거예요. 분명히 6시까지 비가 왔거든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오시니까 이제 하늘에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나가지고 파란 하늘이 보이는 겁니다. 정말 너무 신기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야, 너무 신기하다. 그날 분명히 비가 온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가 거기 모인 분들이 그날 뭐 연인원 한 3만 명 이상을 잡는데 그 많은 분들이 앉아서 그 막 주변에 좀 소란한데도 완벽하게 다 거기 모인 분들이 그 음악에 빨려들고 그런 뭐 사람이 많이 모인 것도 모인 거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 자리에 앉아서 야외에서 집중력 있게 음악을 감상하고 말씀을 듣고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날 그렇게 하셨다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성도들 마음 속에 그날 모든 성도들 우리 기쁜 소식 성교회 성도들 마음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 저녁이었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날 밤에 그냥 단순히 개막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내가 참으로 너희와 함께 한다. 내가 참으로 너희를 돕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준 그런 아름다운 밤이었단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큰 힘을 얻었단 말입니다. 이제 물론 비가 오고 안 오고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일하실 때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더라고요. 그 바람 한 점도 그냥 바람 한 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벌레 하나도 그냥 벌레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바람 한 점, 거기 구름 한 점, 그리고 또 거기 우리가 그날 저녁에 날씨,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돕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어리석게 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너무 악하게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 외에 다른 마음을 용납하면서 살아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밀려오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저는 이제 제가 제 아이가 있습니다. 제 아이가 김주환이라고 25입니다 근데 우리 주환이가 태어난 지 3일쯤 됐을 때 이 급성 뇌수막염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단 말입니다. 제가 뭐 이런 말씀해서 어떤지 몰라도 여기 그 강원 지역에 최웅렬 형제님이라고 계세요. 그 구족화가시죠. 발가락에 붓을 끼우고 그림을 그리는 구족화가님이신데 그 최웅렬 화백께서 자기 간증을 쭉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야기를 제가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까 그 최웅렬 화백하고 우리 주한이하고 똑같은 병에 걸렸었더라고요. 그 병 이렇게 똑같은 병에 걸렸었고 병을 앓던 시간도 똑같고 비슷한 아주 비슷한 병이더라고요. 근데 제 아이가 이제 그 갑자기 막 열이 40도 이상 오르고 병원에서는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전주 이제 예수병원이라는 곳에 입원해 있는데 저희 작은 아버지가 소아과 의사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를 싫어해요. 반대하고 다른 이제 이분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 못했단 말입니다.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아이 포기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 이 아이가 살아도 절대 정상이 될 수는 없다, 차라리 지금 죽는 게 더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절망적인 이야기죠.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오셨어요. 목사님께서 이제 전주까지 오셔가지고 우리 아이를 기도해 주시고 뭐라 그러시냐면 아이를 이 지방에 두지 말고 서울로 옮겨와라. 그 당시 제가 서대문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다면 전도사로. 그래서 마음을 뺏기지 말고 이럴 때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래서 우리 아이를 이제 서울로 옮겨왔습니다. 한양대학교 병원으로. 근데 우리 아이가 막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이제 그 진짜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막 지나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지금 시흥에 계시는 김종덕 목사님과 함께 그 장애인들 있는 그 천사의 집이라는 곳에 성경 공부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 천사의 집이라는 곳이 우리 그러니까 그 이렇게 뇌성마비 환자들, 뇌성마비 환자들만 모아가지고 이제 그 수용해 놓는 곳인데 우리 거의 성경 공부를 하러 다녔단 말입니다. 제가 이제 거기 다니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런 병에 걸렸단 말이죠. 그 제 마음 속에 우리 아이가 저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 마음이 너무 힘이 든 겁니다. 근데 평생 손이 비틀어지고 다리가 비틀어지고 온몸이 비틀어진 꽈배기처럼 꼬아진 아이를 데리고 평생을 다녀야 된다고? 아, 그게 너무 마음에 고통이 됐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근데 이제 오늘 성경을 읽는데 그 요한복음 11장 4절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향해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희한하게 우리 아이가 아프니까 성경을 열면 그 말씀이 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을 열어도 마른 뼈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살리시겠다는 마음이 들고 요한복음 11장을 열어도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우리 아이를 살리시겠다는 마음이 들고 또 의사가 이제 늘 그랬거든요. 길이 없다. 이 아이는 방법이 없다. 그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7절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하, 그래 이 세상에는 길이 없지만 예수님이 길이 되시는구나. 그러니 그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말씀이 제 마음을 자꾸 끌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실제로 어두우면 깜깜하면 하늘의 빛이 별이 선명하잖아요. 저에게 이제 어려움이 있고 저에게 이 세상에 어떤 소망도 없어지니까 예수님이 반짝반짝 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저는 신문 같은 거 안 열어봤어요. 마음이 이제 어려우니까 늘 성경을 열게 되더라고요. 성경을 열면 이 성경 전체는 제 마음에 희망을 주더라고요. 어떤 성경을 열어도. 그래 이제 마음속에 야 우리 아이가 살겠다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처음에는 말씀이 들어와서 제 마음속에 씨처럼 작게 시작했다가 씨가 처음에 심기면 보이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 씨가 점점 자라듯이 말씀 하나가 와가지고 내 안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우리 아이가 분명히 산다는 확신이 드는 겁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이 삽니다. 분명히 삽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한 3일쯤 지났는데 병원에 갔단 말이에요.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 계신 자매님께서 한양대학교 병원에서는 이제 제일 그 중요한 일을 하시는 이제 자매님인데 보급과장으로 계신 자매님인데 자매님이 이제 뭐 보급과장이니까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저귀도 주시고 뭐 많은 좋은 물품을 많이 주셨죠. 근데 자매님이 우리가 한번 갔는데 제 손을 탁 붙들고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전사님 큰일 났습니다. 아이가 병이 한 개가 더 생겼다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는 한쪽 눈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었어요. 아주 심하게 눈 한쪽이. ET 영화 보신 적 있어요? 그 외계인 눈 튀어나온 것처럼 우리 아이가 그렇게 그만큼 진짜 눈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의사들이 서로 이제 의논을 하다 보니까 뇌 속에 종양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종양이 커지면서 안구를 바깥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거 내버려 두면은 안 되니까 한번 눈을 열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눈을 빼서 눈 뒤쪽에 있는 그 종양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워낙 아이가 신생하다 보니까 수술 도중에 실명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수술하는 날 부모가 와서 이 수술에 동의하는 사인을 해라. 그래 이제 그러면서 자매님께서 만일 우리 아이가 수술을 해가지고 안에 종양이 있다고 한다면 퇴원시키자. 이제는 만일 종양이 있다면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절망이죠. 지금 병 하나만으로도 죽기 충분한데 다른 병이 또 생겼단 말이에요. 더 큰 병이.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는데
이제 그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다 무너지는 겁니다. 아, 이제 다 끝났구나. 근데 그날 저녁에 이제 와가지고 제가 뭐 기도할 힘도 안 나더라고요. 다 엎어져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뭐 저한테 감정이 있습니까? 제가 뭐 그렇게 문제입니까? 제가 뭐 그 저녁에 주말의 영화를 한번 늦은 밤까지 봤는데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제가 전도를 게을리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에 막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너 의사 말 참 잘 믿는구나. 너 의사 말은 그렇게 잘 믿는데 왜 내 말은 네가 믿지 않느냐. 너 의사 말은 그렇게 잘 믿는구나. 왜 내 말은 믿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의사 말은 저에게 훨씬 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내가 의사 말을 믿어서 나에게 유익이 뭐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의사의 말은 늘 절망만 말하고 결국은 죽음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힘과 능력을 주시더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단 말이에요. 믿고 싶단 말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치자. 근데 믿었는데 우리 아이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믿었다 치자. 근데 믿었는데 우리 아이가 죽으면 어떡하냐. 하나님, 내가 믿었다 칩시다. 그래, 내가 믿었다 큰 소리 쳤는데 우리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더 나를 조롱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 나를 믿어라. 네가 조롱 좀 받으면 어떠냐. 네가 끝까지 나를 믿어라. 나에게만 소망을 두어라. 우리 교회에서는 형편을 보지 마라. 우리가 진짜 귀에 딱지가 지도록 들은 이야기입니다. 형편을 보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라.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마음속에, 예, 하나님, 제가 당신을 믿고 조롱받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결론을 내렸단 말입니다. 제가 믿고 조롱받겠습니다. 이거 결과까지 당신이 다 맡아주십시오. 설령 잘못돼도 제가 조롱받습니다. 마음에 그런 결정을 딱 내리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수술하는 날입니다. 수술하는 날인데 너무 신기하게 한 이틀 사이에 우리 아이 눈이 한 달 정도 돌출돼 있었거든요. 이틀 사이에 우리 아이 눈이 쏙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정상이 됐어요. 수술을 하려고 하는 그날인데 의사가 수술을 포기했단 말이에요. 아이가 좋아졌다는 거. 그 월요일인데 이 주말을 지나면서 아이가 좋아졌으니까 수술할 필요가 없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이는 그날부터 빠르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한 지 45일 만에 깨끗하게 나와서 퇴원했단 말이에요. 예. 지금도 물론 속을 한 번씩 썩을 때가 있지만 그래도 제 마음속에, 그래 우리 아이가 두 발로 이렇게 걸어다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잘 보고 대드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예? 그리고 밥을 먹는 것만 봐도 감사하고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네가 형편을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믿어야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교회 안에서 가르쳐 주셨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이 5장을 읽었는데 여러분 여기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22절에 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이게 야이로의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미안한데요, 이 야이로의 이 마음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다른 마음이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야이로의 마음에는 예수님 내 딸이 죽게 됐습니다. 당신이 오셔서 손을 얹어서 지금 더 죽어가니까 죽기 전에 빨리 오셔서 손을 얹으사 그로 살게 하십시오. 자, 이것은 야이로의 마음입니다. 이게 믿음 같은데 사실은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야이로가 가진 좋은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가진 좋은 마음. 근데 이제 여기 24절, 여러분 여기 24절을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자, 예수님은 이 야이로와 함께 동행해 주셨더라고요. 예수님과 이 야이로가 마음이 같아서 동행해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야이로의 마음 속에 그 인간의 생각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주인으로 그 마음의 집에 임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마음을 바꾸시려고 야이로와 동행하셨던 겁니다. 마음을 바꾸시려고. 분명히 야이로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은 다릅니다. 야이로가 가진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굉장히 선하고 아름다워 보였지만 그 마음은 예수님과 다른 마음이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마음을 바꾸고 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임하시려고 야이로와 동행해 주시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함께 갑니다. 지금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이 가다 보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걸린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한 여자가 이제 야이로의 마음은 급한 거죠.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12회를 혈루증으로 걸린 한 여인이 와서 그 여자 막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 그 곁을 막 지나갑니다. 막 운집해서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이 여자는 12회를 혈루증으로 걸린 여인인데 이 말씀에 의하면 많은 의원에게 괴롭힘을 받았고 있던 것을 다 허비했고 병은 점점 중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은 방법이 없는 거죠. 도저히.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여자는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했던 것,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 많은 의원에게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이 생각, 이게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자로서는 모든 방법이 완전히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자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딱 하나 있었느냐면 28절을 보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여자의 마음 속에 그의 옷에만, 자 여기 만자에 여러분이 주목해야 돼요. 그의 옷에만, 그러니까 그의 옷이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속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옷은 예수님에게 속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의 마음 속에 모든 소망이 끝나버려서 이제 예수만 그의 소망이 된 겁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에 속한 옷자락이라도 그것만 있으면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29절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자, 이 여자가 병이 나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분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딱 가던 길을 멈추시더니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리고 그 여자를 드러냅니다. 드러내요. 이렇게 앞으로 딱 나오게 합니다. 드러내어서 그 여자가 어떻게 병이 나았는지 자세히 모든 것을 말하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33절을 보면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다 고백을 하게 한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간증을 하게 한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 이 야이로는 마음이 급합니다. 빨리 가야 되거든요, 집에.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근데 간증을 길게 하니까 좀 화가 나요, 안 나요? 예?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뭐, 그러니까 뭐, 자세하게 뭐 병원 막 다녔던 것서부터 해가지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아마 이 야이로가 열이 받았을 거예요. 아, 지금 바빠 죽겠는데 웬 저 여자는 그렇게 말이 많아. 근데 지금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느냐면 믿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저 여자가 어떻게 믿음을 가졌느냐, 저 여자가 자기의 방법이 다 끝나버리니까 예수 한 분만 남았다. 저 여자 마음속에는 다른 게 없었고 어떤 형편도 이제 형편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 끝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여자를 여기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예수님이 선포를 합니다. 자, 그런데 35절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자, 이제 이런 와중에 야이로의 집에 사람이 팍 뛰어오는 겁니다. 야이로의 집에 종이겠죠. 종이 와서 팍 얼마나 급하게 뛰어왔겠습니까. 그러면서 야이로 선생님에게, 회당장이었으니까 높은 사람이죠, 아, 주인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자, 그 말을 들었을 때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무너졌겠죠?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데려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야이로의 마음에는요, 딸이 죽기 전에 빨리 오셔서 그로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그러니까 야이로의 마음 아래 있는 생각은 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가시면 딸이 나을 수 있겠다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기의 생각. 근데 자기 딸이 죽어버렸어요. 탁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이로의 마음이 팍 무너져버렸단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가도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용없거든요. 이 야이로의 마음에는 어쨌든지 딸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기를 바랬단 말입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종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제 예수님 막 오시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 돌려보내십시오. 예수님 안녕히 가세요. 이제 지금까지 여기까지만 와주신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아,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딸이 죽었답니다. 야이로의 마음이, 이 종들의 마음도 그 마음이었고 야이로의 마음에 똑같은 마음이 생겼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인간들이 좋은 마음을 가집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우리 안에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우리가 성경 읽고 싶은 마음도 있고 우리가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교회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인간의 마음들이 있어요. 선한 마음들. 그런데 이런 우리 인간의 마음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한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한 마음은,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35절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35절 이상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인간이 가진 마음, 내가 가진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 내가 가진 복음을 향한 마음, 이 인간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우주선에 가려면,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지구를 벗어나서 달나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몸을 가지고는, 이 몸을 가지고는 우주 밖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몸은 산소가 없는 것으로 통과 못하거든요. 절대 이 몸으로는 우주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려면, 이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나로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 인간으로서는 내가 가진 선함, 내가 이 인간이 가지는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라도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절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야이로가 자기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건 35절까지란 말입니다. 이 이상은 절대 갈 수 없는 거예요. 자, 지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자, 딱 이렇게 되니까 36절에 보면, 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자, 예수님이 곁에서 들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야이로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시지만 여기 36절을 보면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야이로의 마음에 다가 있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듣고 있는가? 저 이야기를 들을 때 야이로의 눈빛은 어떤가? 저 이야기를 듣는데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야이로의 떨리는 손을 보면서, 야이로의 떨리는 눈빛을 보면서 야이로의 마음을 예수님이 읽은 겁니다. 그러면서 회당장을 부르십니다. 불러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느냐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자, 여러분, 이 말은 네가 그 두려움,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네 마음에 확 지금 밀려올 텐데, 딸이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이 네 마음에 몰려올 텐데 그 두려움을 절대 네 마음에 받아들이지 마라. 자, 다시 말해서 현실, 딸이 죽었다는 그 현실을 네 마음에 용납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 용납하지 마라. 그리고 네가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하라는 말은 내 말만 믿어라. 너는 지금부터 어떤 이야기도 듣지 말고 어떤 형편의 이야기도 듣지 말고 내가 너에게 하는 그 말에만 소망을 두라는 것이죠. 내 말만 믿어라. 믿기만 해라. 마치 여러분 여기 28절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그의 옷에만 기대를 두었던 야이로, 여기 그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예수님에게만 기대를 두었던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너도 믿기만 해라. 자, 이때 여러분 이 야이로의 마음이 정해졌단 말이에요. 마음이 딱 정해진 겁니다. 자, 여러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 야이로의 마음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이때부터 이제 야이로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36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야이로의 마음 속에 처음으로 자기 생각이 완전히 제거된 예수님의 말씀이 와서 그 마음을 붙들고 이끌어가는, 예수님과 한마음이 되어서 가는 동행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회당장이 집에 갔는데 사람들이 엉엉 울잖아요. 다 죽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여기 39절을 보면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원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자, 따라해 보십시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죽은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봤어요, 안 봤어요? 죽은 거 다 봤거든요. 호흡이 끊어졌습니다. 몸이 차가워졌습니다. 분명히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야. 자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 40절 보십시오. 40절. 저희가 비웃더라. 저희가 비웃더라. 자,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비웃어요, 안 비웃어요? 왜 비웃습니까? 분명히 죽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내가 죽었다는 것을 분명히 본 사람, 내가 딸의 시체를 만져본 사람, 딸이 죽는 걸 곁에서 똑똑히 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일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분명히 죽는 걸 봤는데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면 믿어지겠습니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우리 안 믿을 거라는 거죠. 우리 속에 생각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계속 생각이 올라옵니다. 죽었는데, 분명히 죽었는데, 내가 이 몸이 차가워지는 걸 내가 분명히 봤는데,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올라올 것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이 육신은 시간을 통과하면서 경험을 만듭니다. 이 경험이라는 게 많이 쌓여가지고 관념이라는 걸 형성하고 관념이 많이 쌓여가지고 경험과 관념 이런 게 많이 쌓여가지고 자라는 걸 형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 안에 이 육체 고기 덩어리 안에 형성된 나라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나라는 존재. 근데 이 나라는 이 존재는 이 성경 말씀에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나라는 이 존재는 사단에 의하여 형성이 됐다 그 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 이 마귀가 우리에게, 이 마귀는 어떤 존재냐면 여기 말씀하시기를 저는 거짓말장이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짓말을 집어넣어 줬단 말입니다. 거짓말을 계속해서. 그래서 우린 어렸을 때부터 마귀가 넣어준 거짓말만 듣고 자란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거짓말을 듣고 거짓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45절에 보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를 우린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린 사단이 넣어준 거짓말을 듣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죽은 것이 아니야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죽었는데 계속해서 이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 우린 어렸을 때부터 마귀가 넣어주는 거짓말만 믿고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진리를 말할 때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진리를 믿지 않는 내 생각이 내 안에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나라는 이 존재는 전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생각 전체가 다 거짓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생각 전체를 다 버리라는 거죠. 우리 저기 돌아가신 박종진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굉장히 어렵게 살았대요. 그래서 자취를 했는데 자취할 때 주로 간장을 가지고 밥에 이렇게 비벼 먹었답니다. 간장을 가지고. 근데 그 친구하고 둘이서 이렇게 자취했는데 그 친구 집 간장이 그렇게 맛있었대요. 그래서 친구 어머니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간장을 가져다 주고 간장도 가지고 김치도 가져오는데 원래 등치가 좋으니까 이제 친구가 다 뺏어 먹고 막 금방 먹는데요. 그래서 나 이게 간장을 가지고 주로 밥을 비벼 먹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간장이 점점 맛있어지더래요. 이게 희한하게 간장이 시간이 흐를수록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날수록 점점 맛있어. 간장이 숙성이 되나? 점점 되게 맛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바닥이 이제 드러나겠죠. 한 번은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산 고등학생들이 사니까 부엌에 전기담화가 나갔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어두운 데서 대충 살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다시 이제 간장을 가져오시고 김치도 가져오시고 쌀도 가져오시고 이제 그 친구 어머니 가져왔는데 담화를 딱 갈았다는 거죠. 담화를 딱 갖고 간장통 열더니 깜짝 놀 고함을 지르시더래요. 그 안에 보니까 큰 쥐가 한 마리 들어있더라는 거지. 큰 쥐. 예? 그 보니까 이 쥐가 그 옛날에 뭐 천정도 허술하니까 쥐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간장독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죽었죠. 이제 익사한 거죠. 익사해가지고 거기 이제 간장에 고기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막 사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 나중에 이제 그 사실을 이제 박종진 목사님이 알게 됐다는 거죠. 아니까 지금까지 먹었던 거 다 토하고 싶다라는 거죠. 아, 이 지금까지 왜 이렇게 간장 맛이 날이 갈수록 좋아졌는가 했더니 거기에 쥐가 한 마리 들어갔기 때문에 맛이 좋아졌단 말이죠. 자, 그걸 알게 됐을 때 내가 지금까지 맛있게 먹었던 거 진짜 정이 뚝 떨어지고 막 다 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가지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내게서부터 올라오는 많은 생각. 근데 그 생각의 밑바닥으로 들어가 보면은 거기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거기 처음에 우리 첫사람 아담이 사단의 음성을 받아들여서 악한 마귀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와서 그 사단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그 생각의 근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은 거짓의 아비인 사단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고 어떨 때는 성공한 적도 있었고 그 생각을 가지고 어떨 때는 일이 잘된 적도 있었고 좋았던 적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기쁜 일이 있었던 점도 있었겠지만 근본 그 생각의 밑바닥에 가보면 거기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마귀.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끝내게 하는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야이로가 자기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한계가 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우리 이 안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똑같이 이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제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줄 알았고 제가 복음을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복음을 사랑하는 건 어느 정도까지밖에 못 가더라고요. 어떤 한계에 딱 부딪히니까 제가 복음을 대적하더라고요. 복음을 욕하더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이 딱 우리 마음이 버려지고 내가 근본 사단이 넣어준 생각을 받고 있었구나.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이 이 생각의 근원이 근본 사단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면 우리가 가진 이 생각을 미워하게 되고 이 생각을 버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하시는 그 말씀만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결국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럼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 뭐 하겠습니까? 장례식을 준비하겠죠. 죽었다는 걸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장례식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잔다는 걸 받아들이면 뭘 준비하겠습니까? 자니까 깨우면 되잖아요. 그죠? 자니까 그냥 일어나라. 그럼 깨면 얘가 더 건강도 좋아지겠다. 잠자고 나면 더 피로도 풀리고 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잔다는 걸 믿게 되면 이 아이를 깨워서 이 아이를 학교도 보내고 이 아이와 함께 보낼 미래를 준비하게 될 거 되겠죠. 그러니까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형편을 받아들이는 사람, 생각을 믿는 사람과 말씀을 믿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다르단 말입니다.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장례식을 준비하러 갈 것이고 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딸 아이와 더불어 살아갈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딱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죠. 내 생각을 믿느냐, 내가 보이는 이 현실을 늘 받아들이고 사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린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 마음으로 살아왔다면 이제 내가 이 수양회를 통해서 이제 정확하게 내가 내 생각을 버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마음이 옮겨와서 이 야이로가 마음을 바꿨던 것처럼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고 이 복음을 위해서 또 우리 주님께 잡혀서 여러분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린 정말 미련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리고 이 가운데 있는 분들 한 사람도 주님께서 잊지 말아 주시고 모두 다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우리 성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일하실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번 2차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가 주시는 마음에 잡혀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어떤 형편에도 잡히지 말고 주의 주님께만 잡혀서 이 마지막 때를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교제 새로운 분들은 교제하시고요. 그룹별로 나눠서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